예, 드디어 저희들이 마태복음 끝부분,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28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 육신적으로 태어나시고 그가 갈릴리에서 자라셨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4장에서 25장, 뭐 거의 다죠. 이 4장에서 25장까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는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내용은 저희가 금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도 이해하고 저희들의 역할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왕,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한 구절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저는 4장 23절이 아마 그 역할을 해주지 않나 생각이 됐어요. 4장 23절을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에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르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이 전파라는 말과 가르쳤다는 말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달라요. 이 가르쳤다는 말은 디다스코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파했다는 말은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케루소는 뭐냐면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빰빠라 하고 트럼펫을 불고 누군가 나와서 왕이 오신다, 뭐 왕이 이렇다, 왕이 저렇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영어로는 좀 쉬운 영어로는 proclaim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herald 한답니다. herald 그 말은 왕을 앞서간 메신저들이 왕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전하는 또는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치셨다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라피오. 이건 고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제사장들이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약함을 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집중해서 봤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리셨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대속의 주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6장, 27장의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27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 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교회. 그래서 여기에 열한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기초로 해서 그 교회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결국 세상으로 교회를 파송하시는 주권자, 주권자로서의 예수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두 가지 토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또 묵상하셨고, 오늘은 정말 클라이맥스, 정말 마지막에 이 아주 펀치라인 같은 이제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온갖 혼란이 있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판단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마지막 점을 찍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에서 끝났다면, 인간의 역사가 높고 낮음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을 찍으셨을 때 결국 우리는 다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임시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잘 됐다고 소망하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의 역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결국 부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그래요. 참 요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영광으로 덧입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현세가 이제 마지막 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파괴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목적하셨던 그 궁극적인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부활한 꽃이 얼마나 이쁠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런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창조의 스토리를 보면 결국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들이 참 멋진 인간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타락하기 전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멋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였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새 창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새 창조에 도달해야 모든 것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스토리, 세상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종류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비극이에요. 비극, 트레지디. 트레지디는 결국 끝날 때 슬픔과 비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끝에 비극이면 비극이에요. 뭐 이런 맛에 스포츠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다 지고 있다 끝에 가서 뒤집어서 이기면 그거는 비극이 아니라 그 반면에 희극이에요. 뭐 굉장히 흥분하죠. 희극을 보면 앞에 막 다 질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마지막 하나로 이겨버린다. 놀라운 그런 기쁨이죠. 그래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마지막 그 끝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 이해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satisfaction, 만족감이 오는 그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부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시든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라든지 그저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겪었고 또 어떤 방향 지금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에이벌이라고 하는 아기가 영어 예배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에이벌이라고 하는 아기는 쉐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동생이에요. 쉐인은 4살 된 아기가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 이 아기 부모가 나와서 세례받는 의미를 간증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뭐랄까요? 감동 플러스 찔림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확실히 이렇게 다시 깨달아졌어요. 물론 어린아이를 그렇게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거고 저희들도 함께 온 교회가 그 한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 에이브리를 세례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주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활의 이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께 꼭 확인시키고 싶고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이 선포가, 이 캐리그마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결국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정, 구원의 이 주권, 그 다음에 이 계획이 결국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극적 그 완성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번마다 생각해야 되는 근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8장 제일 앞부분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에는 시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6일의 패턴으로 완성을 보여주는 이 첫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첫 번째 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안식일은 바로 첫 창조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드러나세요.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결국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거기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에 같이 맞춰서 살아갈 때는 행복이요 아름다움이지만 이제 그것을 거역하게 될 때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첫 창조가 이제 새 창조로 덧립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 속의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아까 이미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영광으로 덧입혀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다고 해도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건 영광의 부활이에요. 정말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히신 그러한 부활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여기 보니까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 첫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인가, 무엇을 저희가 축하하는 날인가 하면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기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해요.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덧입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속사람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이 태동되었고 우리는 장차 주의 그 역사 속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날, The Lord's Day죠. 이게 구약에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의미로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visitation. 그날이 되면 악은 심판을 받아요. 죄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죄와 이 죽음으로 인하여 눌려있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해방의 날을 갈망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한편은 심판이고 한편은 신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는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부활절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예 이 기독교 절기들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성탄절도 그냥 안 지켜요. 부활절도 안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왜 아니 크리스찬들이 안 지키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생일도 아니에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도들의 모임 속에, 매일매일 성도들의 예배 속에 이 사실들이 인정돼야 되고 이 사실들이 경험돼야 된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게 좀 너무 밋밋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으로는 좀 역부족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저의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것도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막 꾸며가지고 오늘은 성탄절,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부활절.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뭐 큰 만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빔밥 드실 텐데 준비는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러나 그냥 그게 또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현실이 매주일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특별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있다. 오늘 그걸 좀 우리가 캡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갈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디테일은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증인,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경험했던 자들이 놀랍게도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랬어요. 이 두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이 56절, 27장 56절에 이미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할 때 나눴지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이름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름이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인 것 같다. 이것은 그냥 추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또 언급이 돼요.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어요. 저들은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선포, 아까 말씀드렸죠? 케루소, 선포하다. 바로 이 캐리그마를 들었어요. 헤롤드를 들었어요. 천사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28장 5절에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났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케르구마. 그런데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만 그 이전에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받은 반응은 뭐냐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움은 뭐죠? 아주 두려운 겁니다. 기쁨은 뭐죠? 아주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루예요. 어떤 한 학자가 모든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연구하고 난 결과가 뭐냐면은 진정한 신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만날 때,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 행복감.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종의 하나의 어라는 말이 있죠. AWE.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 말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현실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 예? 여러분이 정말 거대한 산 앞에 갑자기 딱 자기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고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 예? 그런 경외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ttraction이에요. attraction. 정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쁨, attraction, 행복감. 어떤 마음에 아주 막 좋은 의미에서의 흥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말 자체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긍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떠한 현실을 부딪혔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매 주일 예배,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밋밋할 수 있죠. 그냥 또 뭐 주일 예배구나. 네? 오늘은 설교가 좀 지루한가? 오늘은 설교가 좀 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뭐 찬양이 어땠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죠. 예배는 어느 누구가 열심히 하는 것을 그냥 경청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그 현실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자, 정말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 그의 영광 중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를 배웠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이런 경외심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 이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 막 불릴 듯 막 일어나고 있다면 이 순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은 육체의 센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하실 때 매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예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걸 제가 또 하나의 무슨 뭐 그냥 또 그 하나의 뭐 윤리라든지 어떤 뭐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것 당연히 성도들의 자세일 거다. 너무나 우리가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로서도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는 예배 때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공부 때는 여러분이 질문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는 일종의 토론도 할 수 있고 전하는 자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또는 내 마음과 좀 맞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설교라는 건 참 어려워. 반면에 설교는 선포예요. 좀 일방적이에요. 그걸 마음에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떤 그라운드에 있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설교할 때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돼요. 하나님의 실제는 저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에 의하면 거룩한 이 감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 경험되기도 해요. 또는 예식을 통해서 경험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식적인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해요. 촛불도 켜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옷도 좀 특별하게 입고 이러면서 어떤 예식적인 면에서 이러한 좀 미스터리를 경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말씀의 전달도 그저 하나의 정보의 전달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성도 그저 우리가 짜내는 어떠한 감정으로 끝난다든지 어떤 예식도 하나의 형식으로 멈춘다든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좀 주시고 그러한 기대가 매주일 있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교회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9절에 그들이 뭘 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뭐 할 게 있겠어요? 예배하는 거 왜?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이러한 예배가 진정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명령을 수행했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하라.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11절부터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그 당시의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돈을 줘서 그들을 매수해서 이 얘기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음모입니다. 음모.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음모, 죄악된 음모는 반드시 거기에 금이 간다. 크랙이 간다. 크랙이 갔으니까 이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이 두루 퍼졌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누군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물론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그 말도 퍼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 기사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 양심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병사들은 거짓 증인들로 상징되는 자들입니다.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들은 true witness, 진실된 증인들로 세상의 권력에 매수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그 현실을 전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큰 명령, 대명령. 이 대명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보니까 열한 제자라 그랬어요. 16절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열한 명이 됐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더해져서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똑같은 제자 삼는 일로 파송되는 사람 중에 바울도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커미션은 제자들, 열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모든 제자들과 거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 때문에 제자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왔던 이 내용은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도대체?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열두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열한 제자죠. 열한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의심했다. 마태복음에 제자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도, 그 제자도 그가 마태복음에 실제로 이름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마음에 찔려서 통곡한 사건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다른 제자는 목 매달아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속 터져요.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더디 믿는 자들아, 너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근데 그런 내용이 계속 가다가 심지어는 마지막 장면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마지막 이 Great Commission에서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안 되니까 나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그들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씀 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의심했던 이 순간에 저는 좀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제자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상 어렵다. 우리가 정말 더디 믿는다는 말이 남의 얘기인가? 저와 여러분이 더디 믿는 것이 남의 얘기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특별히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목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좀 고민과 번민이 생겼어요. 뭐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새 또 파도처럼 몰려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같이 좀 쉐어해 주세요. 이 마음을. 뭔가 하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시작할 때 기쁨의 교회는 뭐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다 했지만 아직도 제 머리 이미지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대형교회적인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민교회를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크게 부흥을 일으켰고요. 숫자가 막 모여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였어요.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중요해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 속에 교회가 좋다, 교회가 어떻다 이런 평가가 그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이 좋겠다. 막 좋죠. 너무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참 나이스하시고 젠틀하시고 그렇잖아요. 뭐 저희 교회 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죠. 제가 모르는지. 근데 사실상 사람들의 어떤 속사정과 그 내용이 지금 일종의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사람의 그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열리는 그런 요즘 좀 분위기예요. 그게 일종의 위기감으로 다가왔어요. 굉장히 잘 섬기고 정말 굉장히 모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리더 중에 이제 한 분인데, 뭐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모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의지적인 것, 자기 어떤 가장 기초적인 판단과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평가, 이런데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아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저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이런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도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는 너무 중요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so what? 오늘 은혜 받았다. So what?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제자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삶 속에 깊이 고민해 보셨어요? 하셨겠죠, 물론.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 복음이 너무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민이에요, 지금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거기 무리가 있었고 무리 앞에 설교도 하셨지만 사실상은 12명만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는 엘리트 12명만 뽑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역을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해서. 고민이에요. 번민이에요. 누군가 함께 라이프를 워크스루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은가. 물론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의 제자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얼마나 복음으로 깊이 내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면에 들어갔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약간 힘든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네요. 예수님의 대명령을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대명령은 예수님의 권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국은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자, 여기 여러 말이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좀 잠깐만 집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 여러 동사가 나와요. 명령이. 근데 이 중에 주 명령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그 명령을 서포트하는 뭐 부사라 하나요? 파티서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이긴 한데 동사의 격이 달라요. 한 동사가 있고 그 밑에 세 동사가 붙어 있어요. 자, 주 명령이 뭘까요?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동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주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크리스찬들 중에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제자가 아니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제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다 제자라고 불려야만 해요. 근데 좋은 제자가 나쁜 제자인가 뭐가 또 별개 문제겠지만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방법이에요. By going.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너무 편하다 그래요. 왜? 아무 바다를 안 해서. 자랑 아니에요.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럼 뭐 처음엔 가능해요. 뭐 1년, 2년 동안 너무 이제 뭔가 신앙적으로 복잡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한번 정말 묵상하듯이 마치 수도원에 가듯이 아니면 기도원에 가듯이 내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마음에 좀 힐링 받고 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I like it because nobody bothers me. 이런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bother 안 한다는 아무도 사랑해야 되고요. 다가가야 되고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도적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그게 제자를 만드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아주 심플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말도 있고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인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연결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제자도 이 제자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아 무슨 사람들이 제자 만든다 그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제자가 뭐 몇 명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제자 삼는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의 제자를 삼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은 나 혼자다. 너희는 다 형제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Father, Heavenly Father.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내 제자를 삼는 건 아닙니다.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양육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제자, 나의 양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양들로 반드시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 좋아해? 누구 말 듣고? 그거 아닙니다. 결국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저는 좀 절망적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제 제자라면 저는 절망해요. 너무 절망해요. 최근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EM 쪽에 보면 영어권에 보면 제가 21년 지금 우리 교회 21년 됐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좀 있고요. 많진 않지만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형제 자매 중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영어 목회 우리 어시스턴 패스터로 일하는 분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에요. 물론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몇몇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30년 이상을 알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절망스러워요. 제가 인생의 문제, 인생의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 성장이 더뎌요. 성장이 더딘 건지 성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제가 너무 절망스러워요. 오랫동안 야 목회가 너무 힘들구나. 이게 과연 목회라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로를 받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겠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그냥 돕는 자다. 아, 뭐 피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한 부부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참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뭐 일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만나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너무 막 달아오르는데 빨리 만나서 이 친구들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무 만나서 상담해 주고 싶고 당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이 막 그 마음의 아픔과 이 고민거리들을 같이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니. 그러나 내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카운슬러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만나주기를 원한다.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제가 격려했던 것 기억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고요. 자, 이제는 정말 제가 말씀을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맺혀야 될 것 같은데 20장 20절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몇 주 전에 제가 한 분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위에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되는 형편이니까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 한 2시간 동안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한 백인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인데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너무 기억해요.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거죠.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실제 계신 거죠. 믿어져요. 느껴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헤어질 때 제가 이메일 주소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그 유튜브 비디오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 설교보다도 이제 다른 좀 그런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그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얼마 있다 저한테 이메일을 했더라고요. 그 이메일 속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어떤 초월자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삶을 나의 주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일하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이 복음을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전파하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 집어넣으세요. 실제적인 곳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막 괴롭고 뭐 어떨 땐 정말 치가 떨리도록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한번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인생의 스토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희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께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실제가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